아멘. 그 인생에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계획할 수도 없고, 정말 설명이 불가할 때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초자연성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건 우연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축복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이 이야기를 제가 얼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큰 복음의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되게 분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빌립을 많이 필요로 했을 것이고, 빌립은 사람들을 양육하기도 해야 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됐을 거예요.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 지금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게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사는 지금 전쟁 때문에 참혹하게 황폐화된 가자지구, 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블레셋의 다섯 성읍 가운데 하나가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흔한 일이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의 경우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지시를 하죠. 그리고 그 지시를 따릅니다. 빌립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그저 짐작을 할 뿐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선명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고, 빌립은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실 분주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열매가 너무나 많고,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분명한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른 데로 지금 데려가시는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이유도 또는 그 결과도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다 가르쳐 주시고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칼빈은 얘기하죠. 어떻든 빌립은 가사를 향해서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위해서인지 알지 못한 채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7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데가 한 80km,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는 당시에 이제 대상들,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대상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인데, 여기를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주님이 하신 이야기, 그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한 2, 3일 정도를 가야 하고 광야길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한 2, 3일 정도를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순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굉장히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2, 3일 전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순례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돼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없는 서로 위치를 알려줄 수도 없고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이정표도 정확하지가 않은 이런 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을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도적으로 시간을 맞춰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 앞에 있는 수레 있지. 이 수레로 가까이 가. 근데 가까이 가는데 들려요. 뭔가를 이 수레에 탄 사람이 읽는 소리가 들려요. 옛날 고대에는 책을 읽을 때 혼자 이렇게 눈으로만 읽지 않았거든요. 큰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사야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제 다시 빌립에게 지시를 하시죠. 바로 이 사람을 만나도록 내가 너를 여기까지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러자 수레에 타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나 반갑게, 왜요? 답답했으니까요. 읽고는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는 수레에 타라고 청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아마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라는 이 빌립의 질문을 듣고 내시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성경 구절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내시가 정확한 질문을 하죠.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게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한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한 사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네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는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은 35절을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신 분, 굴욕을 당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어느새, 그러니까 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내시는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주세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헤어지는 장면은 특이합니다. 둘이 39절에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이끌어간다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늘로 이끌어갔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삼층천으로 이끌려간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이한 방식으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마치 엠마오에서 두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닫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빌립을 데리고 가십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 제목 하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고 설교를 한 2, 300번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 우리 개혁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갔다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흔연히 길을 가더라. 이게 한 300번, 한 200번에서 300번 설교했어요. 흔연히 길을 가더라 시리즈 300번.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기쁘게 길을 갔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짜 참된 회심자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확실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것이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어느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이후에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라고 하는 건 구약성경에서는 아스도시라고 되어 있는 도시인데 가사와 함께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스돗. 그러니까 이제 해변, 지금 가자 지구가 해변에 있잖아요. 그 해변에 있는 그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서는 전도자 빌립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게 되는 일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등장은 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서는 사마리아가 등장했잖아요. 사마리아는 심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퍼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또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빌립이죠. 사마리아는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굳이 지정을 하셨죠. 그리고 빌립은 아마도 그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요.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가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등장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불렀죠.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이렇게 꼬리뼈 나와 있는 부분 같은 아프리카에 그 부분에 있지만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이집트 남부, 수단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나기만 하면은 바로 만나게 되는 누비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당시 에디오피아의 왕들은, 너무나 신성시되어서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신성해서. 그래서 대개 왕의 엄마, 데비마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누비아 왕국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왕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왕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 간다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무조건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누비아 왕국의 왕은 여왕이죠. 간다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다게의 신하였고 내시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 옆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남성성을 제거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내시라고 하는 말은 뭐 구약성경에서는 물론 의미를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고자라는 의미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고위급 관료들이 내시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남성성을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위 관리를 내시라고 그냥 통칭하기도 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내시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거세당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택할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었다. 그들은 사실은 이방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시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겁니까? 무슨 일로? 예배하러 갔다 왔다고 지금 본문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교와 연결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유다가 망하잖아요. 주전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는 이 망한 유다에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많이 끌어갑니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전파되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에서도 바사 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에스더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갔으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한 유대인이 되었고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명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을 줬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에 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는 땅끝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보다 더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벤 위더링턴 3세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고대 사람들은 구스라고 불리는 에디오피아를 대지의 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끝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지리적인 땅끝이라면 유대교 안에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내시들, 고자들, 그런 사람들은 역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인 땅끝, 생물학적인 땅끝 또는 사회적인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대지의 땅끝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사야 5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성경을 읽어나갔겠죠. 이 53장, 54장, 55장, 56장으로 나왔는데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전율이 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시가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차별하지 않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사인인 것이죠. 더 이상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초기에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애를 낳고 딸이다 그러면 버려라 그러면 버리는 거고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아버지가 다 결정을 했어요. 여자들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어떤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차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사실 8장에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된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증거됐어요? 사도도 아닌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집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여기 사실 집사로 뽑힌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의 한 일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완수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엄청난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주목할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땅끝이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 부분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내시의 시점에서 한번 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내시의 시점에서 보면 그는 간다게의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이게 한 달은 걸리는, 좋게 한 달은 걸리는 길이거든요. 자기가 국정을 맡은 사람인데 허락을 받고 자기의 소원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가사를 지나면, 가사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가사를 지나면 애굽이 나오고, 애굽을 지나면 자기 누비아 왕국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성경을 구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성경책 아무데나 살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를 가질 수는 없었죠.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는 얼마나, 이게 수십 메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꿈인 거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하나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도 있었고 고위 관리니까요. 그리고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는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수레에서 당연히 성경을 읽고 있었겠죠. 우리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진지하게, 이런 던들을 보면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확실한 걸 붙잡지 못한 거죠. 아직 뭔가 알 듯 알 듯한데 모르겠는 거죠.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한계죠. 마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뭐 존댓말 했겠죠, 당연히. 우리는 다 반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깨닫으니까 하니까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묻죠. 지금 이 내가 읽은 이 구절이 말하는 게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하는 거죠. 자신이 읽고 있던 바로 그 글에서 이 빌립이라는 청하지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손님이 자기가 읽고 있는 그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내시는 그 말을 듣는데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게 단순히 지적 궁금증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에서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열쇠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겠다고 말했고 자기의 믿음의 진정성을 빌립에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홀연히 사라지죠.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는 얘기. 이 얘기는 그냥 쓴 얘기가 아니라 기쁘게 길을 갔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자기 자신이 아닌 새로운 자신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이 그 전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누르고 있던 그 돌덩이 같은 것들이 사라진 것을 그는 압니다. 경험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기쁨이 자신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4시의 시점에서 설명한 것이죠. 4시는 그날, 그 전날인지 그날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성경이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로 시작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26절에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말하여서 이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4시가 있을 때 2, 3일 전에 빌립에게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난 빌립은 한 2, 3일 지나면서 한 수레의 행렬을, 마차의 행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듣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 사람에게 보낸 거야. 수레로 접근해. 라고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신약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이때가. 신약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가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중에서 이사야 53장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이보다 더 적절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 읽는 것을 듣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사실 이사야에서 53장을 딱 펴서 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처음부터 만약 이사야에서 전체의 두루마리를 얻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쭉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간 그 시점에 그는 마침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 빌립을 통해서 4시의 심령 안에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모든 게 성령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이에요.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회심을 확인한 빌립이 4시에게 세례를 베풀자 미션 컴플리트.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제 끝났어요.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4시는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날 4시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저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믿는 분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믿는 분이었고 그 위에도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자동인가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한 100년 전부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어떤 젊은이들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그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왔고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들은 우연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장소에서 가보지도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우연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저히 이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 인생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만의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할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굴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점에서 누가가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 그 스스로 계획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어요. 사마리아에서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천사를 보내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 광야길이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과 가성비로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을 막 지나서 이제 빌립이 아마 술에도 당시에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마차들이 천천히 갈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지나서 갈 무렵에 그 전날 제 상상이에요. 내시는 분주하게 예루살렘의 성전 옆에 시장들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성경이 사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드디어 얻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를 얻었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되게 두꺼웠을 건데. 성령님께서는 이 내시의 마음에 성경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시는 내가 원해서 난 성경이 있으면 좋겠어. 성경을 원해 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전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는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정확한 시간에 광야길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53장을 읽고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우연처럼 찾아오는 축복의 이야기는 내시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일어난 일이고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쩌다가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지?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둘 수 있었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연처럼 찾아오는 축복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의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소름이 돋고 전율하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은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회심의 문제만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보고 아는 것 외에 언제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는 우리 밖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는 능력도 무한하고 지식도 무한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과로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 이야기는 내시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추격하셔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신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내 안에, 내 곁에,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틴 로이 존스가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렵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바울이 8장,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늘아버지가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한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속에서 내 밖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기대할 수 있죠. 로이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리는 낭만이다. 로맨틱 크리스천. 이런 낭만을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낭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시에게 우연히 찾아온, 우연처럼 찾아온 축복은 어떻게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도구들이 있었죠. 우연처럼 찾아온 축복에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구는 빌립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까지 보내지 말고, 직접 하시지. 복잡하게 왜 빌립 고생시키시고. 예? 네?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내시한테 가셔서, 나다.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시죠? 왜 하나님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허접한 인간을 여기에 목사로 세우지 마시고 직접 마이크 필요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그냥 듣고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실 때 사람을 불러 참여하게 하셔서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불러내세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세요? 직접 하시지.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왜 유대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왜 이 땅에 140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양화진에도 그 묘들이 있고 여기 호남신학교 위에도 묘들이 있잖아요. 왜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의 자식을 이 땅에 묻고 자기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140년 전에 이 정말 살기 힘든 이 땅에 와서 말이죠. 그들은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고요.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묻지 않고 순종했죠. 사마리아 사역이 너무 신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지지 않고 그런 순종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빌립이 이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화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요. 빌립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죠. 이거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너희들의 행전이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든지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신천지 같은 허접한 이단 사이비에 농락을 당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교회이고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실을 구원하는 일에서 빌립보다 더 중요한 도구를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일어나는 회심은 없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빌립이 내시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시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세 번의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 로마서를 쓰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까지 삽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시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축복이 임했던 그 장소가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비아 왕국의 고위 관리였던 내시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에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소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여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 잔혹함. 복음밖에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새해를 시작한 지 20날이 지났는데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낭만이라고 로이드 존스가 표현한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중학교 때 목사님이 흔연히 길을 가더라. 여러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